로마서를 크게 구분하면 전반부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또 12장부터 이 후반부에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분됩니다. 후반부의 내용을 딱 한 단어로 묘사하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은 12장부터의 모든 내용을 한 단락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면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대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또 빚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런 뜻일까요? 빚지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빚졌으면 또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메시지를 알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랑을 빚이라고,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살아보면 알죠. 신앙을 가져보면 알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국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 친구 사랑,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랑, 또 배우자의 사랑까지,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랑 속에서 내 지나온 날들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빚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알게 되면 보답해야 하지,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하지,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 은혜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가끔은 저도 요즘은 힘도 없어서 고함은 많이 못 칩니다만은 고함 칠 때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게 인간이지, 그래놓고 나서도 제 속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으려면 하나님 아들 그 목숨 내놓으셨는데 내 목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뜨고 버젓이 소리치면서 은혜 갚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천국 가서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사랑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흉내는 내지만 갚을 수 없는 게 은혜고 보답할 수 없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보답하고 그 사랑 갚겠다고, 그러면 내 말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사랑하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정리해보니까 그 율법이 613개들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고 하라는 게 248가지. 근데 그 많은 율법 중에 모든 걸 딱 한 율법으로, 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둘째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우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다. 자기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해서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인생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애, 자기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 자기부터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그런 결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너희들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존중, 자기 애를 가진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더 많이 알겠습니다. 어쩌면 저희 이 목회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은 많은 동기가 저 자신을 위해서 시작하고 저 자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공부하고 날 위해서 실력을 쌓고 날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러다가 여력이 좀 생기면 남 좀 도와주고 그리고 시간 좀 내주고 뭐 그러는 거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 이런 구심력이 우리의 본능으로 작동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아끼느냐, 자기를 챙기느냐 그런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보답하겠다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 단락에 이건 기도 구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살라는 산상수훈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주고 누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에게 그래도 도움을 주면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고 공부하고 그러려고 돈 벌고 그러려고 건강 유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을 테니까 누군가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줄게. 그거 가지고 너는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 것 가지고 살고 그리고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너가 그 사람을 좀 잘 대접해줘서 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예수님 제자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 돌리게 한다면 나도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내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제가 자꾸 이 콧물이 나네. 이 콧물은 안 났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 콧물이 나고 지금까지 이게 지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이 율법 중에서 몇 개의 십계명의 몇 개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을 그때 사람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마음먹고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읽으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마라 하라 하고 쭉 나오기 시작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한 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부담이에요. 우리가 읽으면 이 많은 것을 잘 지키면 복 주고 잘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지? 안 믿는 사람이 마음 먹고 성경 읽다 보면 야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또 부담인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나왔습니다. 40년을 텐트 하나 가지고 자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많은 간음이 터졌겠어요? 저 여자 마음에 든다고 저 남자 마음에 든다고 지금은 문 닫아놓고 열쇠 걸어놔도 그런 일이 터지는데 살인이 벌어지고 도둑질이 생기고 남의 걸 탐내고 하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담도 없는 그런 양대에서 얼마나 질서가 무질서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잘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 짓 하려고 이렇게 나왔느냐 이러면 안 되니까 법을 주시고 나가서 들어가서 지키라고 주신 법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라. 하나님께서 법은 최소한이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정을 법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실천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나는 고상하고 네보다 낫다 그랬는데 딱 문장으로 항목으로 딱 줘서 지켜보라니까 이거 못 지키니까 아 내가 못 지키네? 생각보다 내가 좀 형편없네?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네?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게 한 것이라는 사도바울의 설명은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니까 죄인 줄 알았다. 그러면 벌받아야죠. 죽어야죠. 그런데 안 죽고 벌도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제사법을 율법 안에 주셔가지고 나 대신 양과 염소 죽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출구를 만들어주시네. 살려주시네. 나 대신 누가 죽네. 은혜, 긍휼을 베풀어주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준비시키는 율법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게 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당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세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율법도 아닌 것 가지고 예수님 보고 어겼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인데 다 지켰지만은 그러나 다 지켰으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 율법은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율법에 있는 해라 하지 말라는 자동으로 다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문제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아들에게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니까 내가 왔으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된 것이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또 완전하게 된 것이고 또 내가 생명까지 다 내어줌으로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난 율법을 완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은 사랑을 하면 그거 안 하고 사랑을 하면 그거 하고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래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 너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고 약속의 땅에 데려다주고 너희를 천국까지 데려다주는 이 모든 은혜를 너희가 입었으면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위에 네 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여섯 개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항목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켜도 되겠습니까?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킬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새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거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구약에 뭐 돼지고기를 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삼겹살이. 그리고 뭐 선지국은 뭐 선지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식당에서 집사람들끼리 뭐 말다툼을 하던데 먹고 싶은 사람은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우리는 이 구약의 그 율법 가지고 자꾸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못 지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지키면 또 지키는 대로 또 그만큼 또 좋은 것이니까 또 좋은 것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신앙의 척도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계명을 딱 하나를 주십니다.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 하나 주겠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헬라어 알라라는 단어는 첫 번째가 서로는 쌍방 간의 그런 뜻보다도 먼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가 먼저 사랑하고 아니야 내가 먼저 우리 밥값 낼 때 아 내가 낼게 아 내가 낼게 그럼 네가 내라 그러는 것처럼 서로 먼저 그게 알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할게 아니야 내가 용서할게 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잘할게 그런 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 계명 하나 주셨어요. 그 계명 하나 잘 지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그 많은 수백 개의 율법을 주신 것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13장에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정부의 권세 여러분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악한 정부가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질서를 알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그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나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훨씬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까먹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본문 앞에 7절에 조세를 낼 자는 게 조세 내고 관세를 낼 자는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런 다음에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세금 내는 것조차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직장의 상사조차도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지 말고 12장 이하 전체가 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으로 날 하셨것처럼 인풋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 아웃풋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사람 대하고 사랑으로 자식 키우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돈 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도덕적 항목 몇 개 만들어놓고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더니 4절부터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시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항목 몇 개 만들어놓고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고 하나님을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십 번을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의 그 두 줄 나중에 우리 두 줄 구한다 한 줄에 선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그건 나한테 한 거고 그 사람 안 도와준 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국 나에게 뭘 해주고 싶다 내 은혜가 정말 고맙다면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너 자신 챙기듯이 그 사람 챙겨주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살인하고 싶다가도 참을 것이고 간음하고 싶다가도 참을 것이고 도둑질할 마음도 안 들겠지만 그러니까 순간의 유혹을 받다가도 안 돼. 사랑해야 되는데 남에게 빼앗으면 안 되지. 차라리 내가 굶고 내가 포기해야지. 그런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게으르고 싶다가도 안 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돈 벌어야지. 내가 열심히 실력 길러야지. 그래.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고 있지. 왜 저 사람은 날 챙겨주지 않는가? 섭섭한 마음을 갖다가도 아니지, 아니지. 그 사람 사정이 있겠지. 내가 기다리고 내가 잘해줘야지.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조금 번거로워하지 않을까 싶으면 그래 내가 절제해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랑할 마음을 가지면 이게 조절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제도 하게 만드시고 어떤 때는 풍성하게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의 마음과 태도와 눈을 갖지 못하고 욕심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나는 너한테 잘해주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러느냐 그러고 너는 왜 나한테 해주지 않냐 그러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과해요. 과한 것도 문제예요. 결핍도 문제지만 이런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바다 낮은 지역인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길은 아주 험합니다.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광야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다 뺏기고.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무서우니까.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율법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늘 천시받고 왕따 당하는 사마리아인이 일하러 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싸미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까운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좀 잘 챙겨달라고 내가 지금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올 때에 이 사람 챙겨준 실어진 돈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 끝까지 부탁한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가족도 아닙니다. 내 목숨을 같이 담보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싸매놓고 잘 사세요. 버티세요. 말 한마디라도 고마울 텐데 데리고 챙겨서 사람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한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세상에 돈이 더 들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갔다 오다가 들려가지고 더 돈도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너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숨을 살려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물론 십자가처럼 수직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수평기둥을 세우는 게 물리적으로는 그게 견고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십니다.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가 놀고 못된 짓 할 때도 끊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또 더 힘을 얻고 더 도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팍 도와주 역사해 주시고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부르짖고 목소리 높여서 하는 거 그냥 하는 건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점잖지 않아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 혈액형 물어보세요. 그 떠들 혈액형인지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버텨내야 되고 힘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대로 습관이 되어서 숨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사람이 싫어요. 나는 피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뭐 사람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는 주님이 제일 좋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시장터에 가서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글이 싫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도 왜 안 죽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좋게 살 텐데 그러다가 또 산에 있다가 또 아프면 또 병원에 내려오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싸움의 현장을 피하시면 안 돼요. 고난의 현장을 직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무거운 점 치워주세요. 저 인간 죽여주세요. 이 일 나는 부담스럽지, 뭐, 어떻게 되냐. 하여튼 그러고 싶어요. 뭐, 그러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 내 옆에 두시고 왜 그 일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 없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그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기회를 주는. 너 내 은혜에 고맙다며. 보답하겠다며. 주님 위해 살겠다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얘기한 대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참으면서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양보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 조금 더 위해서 사랑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이 편한 거예요. 그저 안 보고 더러운 거 안 보고 인간 안 만나고 그냥 교회 와서 주님만 찾아보고 하루 종일 주님만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 보고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천당 데려가려고? 왜 안 데려가십니까? 살면서 사랑해보라고 믿음 준 겁니다. 소망은 나중에 그 끝나면 그냥 데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면서 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막 기도할 때도 막 기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저분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 입만 열면 나 천국 가고 싶어. 주여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병원에 가서 앉아 있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 병원에 가 있으니까 아프니까 천국 소망이 더 확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쪽으로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휴, 천국 가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아휴, 나 사람들 싫고 다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사랑해야 돼요. 천국 가면 믿음도 소망도 소용없어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계명의 순종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내 믿음을 충전시킬 때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싶어도 내가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사랑하고 가야지. 그래서 참고 버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감정 언어로 자꾸 표현하려고 그래요. 하, 나 저 사람 나 좋아서 결혼했어요. 보기만 해도 막 집에 가면 막 참. 그걸 하루 종일 만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문자를 하고 있어요. 또 카톡을 하고 있고, 예? 또 전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아멘 하세요. 네, 내가 지금 결혼한 지 15년 되고 35년 됐는데 아직도 막 보고 싶고 막 그냥 문자하고 싶고 병원 가셔야 돼요. 네, 가셔야 돼요. 저는 부부가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의리로 산다라는 말을 정말 공감해요. 목사도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오죽하면 그런 표현이 나오느냐. 여러분 의리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다 보니 이 사람 마음에 안 맞아. 성격이 너무 달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걔가 반항할 힘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까불면 저절로 안 주는데 이게 너 살고 싶어? 내 말 들어. 힘이 없으니까 딸려오는 거예요. 여섯, 일곱 살만 되면 빡 뿌리치면요. 엄마가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애 볼 때마다 애가 15살 됐는데도 막 보고 싶고 막 그냥 가슴에 막 뭉개질도록 막 눈만 뜨면 보고 싶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렇습니까? 죽이고 싶어. 그만 얄매 죽겠고, 저게 말대답하는 거 보면, 저게 인간이 저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부모가, 지가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지가 잘했다 우기니까.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내 마음에 듭니까? 그냥 옆에 앉는 것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좀 참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괜찮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더 잘할게 그럴 수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뭐 황홀 그냥 빠져가 성령 충만하면 뭐 하게 뭐가 열리고 막 손이 떨리면서 막 병원 가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엑스타시 같은 그런 잠깐의 그런 경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황홀함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머무는 것만으로 믿음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그런 것도 계속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거 주시지도 않아요. 안 주니까 지가 막 흉내를 내는 거야. 버릇이 들어가지고. 기도만 하면 별로 뭐 감격스럽게 손 떨리는데 지가 떨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어려우면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신앙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거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야 이런 감동도 주시나 그럴 때도 있지만 감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중요한. 네가 내 지갑 열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내 손에 좀 볼 줄 알고 그게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시지 얼마나 기도를 뭐 많이 했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뭐 황홀한 체험을 많이 했느냐 그거 하는데 갑자기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경험시켜 준 거 가지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저 절의 스님도 외우세요.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다 알아요. 요한 1서 3장 16절도 같이 외우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세요. 대단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파이팅 하십시다. 부부끼리 서로 쳐다보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좋아하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파이팅. 씩웃으면서 파이팅 그러면 왜 웃어? 나 비웃었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일어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불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그
우리 잠깐 사랑할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드리는 귀한 헌금 그 손길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한 주간 살아간 삶의 자리들 우리의 사랑을 입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많은 분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